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등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앞에 아무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국적으로 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Please help us.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려운 상황이 매해마다 지속되어서 그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느 한 해에 그들이 다시 금식 기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 가운데 한 농부가 글쎄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맘때쯤 되면 매번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했으면 합니다. 비록 올해 농사도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도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다고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Even in the midst of all these, we have something to thank God for.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저기는 유럽보다 우리는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한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또한 우리 앞에는 정말 광활한 광대한 대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같은 농부의 제안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감동, 감화를 주었는데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의 기본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That's where we start. There is the start, beginning of all thanksgiving. 감사는 감사를 낳지만 불평은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낳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주위를 찾아보아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삭막하고 정말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했던 유명한 시니어 화가였던 이 윌리엄 블레이크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는 더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함께 묵상하는 누가복음 17장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참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담고 있는 이야기,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What did they have that made them healed? By Jesus.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이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을 오늘 이야기가 담고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10명 가운데서 유일한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감사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참 감사는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면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우리가 지나는 이 추수감사절기에 매우 시기 적절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치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신앙적 요소를 먼저 언급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는 earnestness,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유를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간절함, earnestness, passionate heart, 그 어떤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열 사람을 만나셨다. Nothing strange about that.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They were standing in some distance. 어떤 distance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지 않고 멈춰 섰다. 거기에 섰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 당시에 나병 또는 문둥병이란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혐오했었던 하늘의 저주라 여겼었던 병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It was a serious matter. 그래서 율법이 정한 바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 적어도 6 feet, at least 6 feet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 이상은 더 가까이는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면서 그리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면서 왜? 침이 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리면서 I am unclean 나는 부정하다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외쳐대야 했었던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온다고 나는 깨끗이 못한 사람이라고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알려야만 했던 또는 외쳐야만 했던 이들의 삶.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그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들 역시 함께 그들과 함께 부정한 자다. unclean한 사람이라 취급이 되어서 제사장의 예식을 통해서 다시 clean, cleansed 그 깨끗함을 입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모이는 그 공동체의 그 어떤 모임에도 그들은 참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공동체, 커뮤니티입니다. 그 당시엔 더더욱 그랬고요. 똘똘 뭉쳐서 서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고 섬기는 민족이었기에 또한 택한 민족이었기에 하나님의 민족이었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 달라서 그들은 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로부터 만약에 excommunicate 만약에 추방된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온전히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유일한 소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감히 예수님 가까이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멀찍이 멈추어 서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서 소리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Have pity on us.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들에게서 유일한 희망이 되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저 멀리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간절하고 애절했겠느냐 말입니다. 가까이 가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울고 울면서 그분에게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간절함을 멀리서 소리를 통해서 알려야만 했으니 그들의 간절함이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만듭니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할 때 대충 대략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간절한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이 치유를 받게 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냈는데 그 표현이 뭡니까? 예수 선생님. 아, 그리고 일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저희 부친께서도 일어를 배우셨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항상 높일 때 센세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누구를 높일 때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 NIV 번역에서는 이 선생님이란 말을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예수 선생님, Jesus 선생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영어. Thank you. Teacher. Jesus. Teacher. 아, 다른 때는 예수님을 teacher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NIV 버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란 말을 갖다가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풀었는데, 번역했는데, 그런데 teacher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master이라고, 주인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master. 그리고 이 master, 주인이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이 도덕적인 스승이나 선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옛날에 노예나 종들에게 그렇게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선생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Have pity on us. Have mercy on us.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과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팔복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가난한 심령, 오늘 찬양을 뭐라고 불렀더라? 가난한 심령,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두 번째 그 요소, 애통해야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같은 마음과 자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가져오는 a shortcut, 지름길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은 무슨 얘기하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가 글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느냐? I'm a sinner. 도대체 문맥에서 봤을 때도 뭔가 맞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도 꼭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and when they realize that he is God, 그리고 또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그래서 도무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저분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내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어떤 신이야. 라는 표현을 할 때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성경에서 보면은 꼭 뭐라고 하냐면 Lord, I am a sinner.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He's a professional fisherman.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know what? Peter knows exactly where the fish are. And it's not there. 왜냐하면 자기가 잔뼈가 정말 이 바닷가에서 굵은 사람으로서 어부 출신으로서 그들은 물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좀 뭐 목숨인지는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가 볼 때는 저기는 물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상황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when he cast the net,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에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동무들, 그들 배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잘못하면 우리 배가 가라앉겠노라고, 그물이 찢어지겠노라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두려워하면서 외쳤는데 뭐라고 했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Lord, I am a sinner. Please leave from me. 나를 떠나소서. 아니, 도대체 그 물고기 잡는 사건과 죄인이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감당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늘 하나님의 presence, 임재 속에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현현도 충만한 현현을 체험했던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 중에 무엇입니다? 괴수입니다. 그냥 죄인이라고도 말도 못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그 또한 아주 적나라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게 된 그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바로 그들의 순종과 믿음입니다.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 66권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의 그 내용들을 하나같이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냥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셨던 그 무엇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그냥 고쳐주셨나요? 그냥 고쳐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도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이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언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줄 압니까? 왜 보이러 가는 줄 압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합법적인 certification, right? 이 certify 하는 것을 누가 해주는 것이냐면 특별히 이러한 그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다 맡아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병 환자로서 지금 그 레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는 모든 행사에 전혀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because they're unclean, 부정한 자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See, my body is clean now. I have no more leprosy. 그래서 문둥병이 사라졌다는 걸,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certify, 인정해주면 그러면 그들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나병 환자들이 아직 깨끗해진 몸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무엇이 되었다? 몸이 깨끗해졌다. 저 14절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 아직 나음을 받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지는 그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 우리의 눈에는 그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의지하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것임을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시리아 장군 나만 아시죠? 이 같은 순종으로 그의 나병을 치유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 일곱 번 씻으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는 꽤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 다음으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자신한테 이런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일곱 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나라에도 요단강 같은 강이 없겠느냐 하면서 짜증내면서 분개하고 불순종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그 스토리를 보면 결국 자의반 타의반 순종하여서 요단강가에서 일곱 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이 씻음을 받는 치유를 받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오는 음성이 아무리 impossible한 것 같더라도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인다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아멘 크게 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더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할 때 그러나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미 크게 화답하신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기적의 축복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확연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하고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All ten who had leprosy got healed.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을 받았다 하니 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복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복되고 좋은 추수 감사 주일의 설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But sorry.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을 맺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누구였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간구했고 똑같은 간절함이 있었고 또한 그래서 똑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다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고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이었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깔보고 낚여기든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의 엔딩을 그 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Were not all ten cleansed? 그냥 예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실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Were not all ten cleansed? Where are the other nine?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냥 던지시는 말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18절 말씀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크신 축복과 은혜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례 아닙니까? response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미 풍성히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 감사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바로 이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옷깃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여며보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바로 오늘 우리가 1년, 이날을 1년에 한 번씩 추수 감사주일로 정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나는 그 의미이며 이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시다. 'Paradise Lost', 실라곤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집필했던 작가 밀턴이 자신이 소경이 된 후에 이 같은 명작을 쓰게 된 그 소감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밀턴은 자신이 소경이 되는 인생에 큰 환란을 당하게는 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spirituality 그리고 어떤 그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에 실라곤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다는 솔직한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남긴 것인데, 이처럼 참 감사는 내 삶 가운데서 주어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In any situations, in any circumstances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참 믿음의, 믿음과 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참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온전하고 완전한 축복을 더불어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이 축복을 받게 되고 영혼까지도 치유받게 됩니다. 19절 말씀,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10명은 이미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받았습니다. He is clean now.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9명과 차별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complete, holistic salvation. 나의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달리 참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돌아오지 않은 그 아홉에게 던지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Where are the other nine? Where are the other nine?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부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의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경배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선한 목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같은 true thanksgiving, 참 감사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의 추수 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시며 되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